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제5과 나라 2. 5월 3일 안식일의 일몰 시간은 오후 7시 23분입니다. 기억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시편 46편 10절. 오랫동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타락이 필요했고 인간이 죄와 죽음에 빠진 것은 그분이 의도하신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결국 하나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보다 그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의 깊이를 그토록 강력하고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는가? 요컨대 이 주장은 하나님께는 인류의 타락이 필요했다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그것은 끔찍하고 형편없는 주장이다. 인류는 물론 사탄의 타락조차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사탄의 반역과 그에 따른 인류의 반역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비극이었으며 만약 첫 조상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온전한 기쁨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이번 주에는 타락으로 인한 문제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정부에 대한 욕망에 대해 계속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진리는 다니엘서에 강력하게 드러나는데 다니엘서는 당신의 백성이 그분에게서 돌아서고 그 대신 이 땅의 왕을 선택했을 때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땅의 왕과 죄인들이 죄인인 인간 위에 군림하는 것은 결코 좋은 조합이 아니지만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다. 학습 목표입니다. 깨닫기. 나라들은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남은 백성을 세우시고 당신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신다. 느끼기. 하나님 명령을 떠나 세상 나라를 따를 때 인간의 가치는 훼손되고 고난이 따른다. 행하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하늘나라의 영광과 복음을 나눈다. 다음의 내용을 안교소그룹 시간에 함께 토의해 보십시오. 1. 어떤 중요한 문제를 잘못 선택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2.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왜 금지하십니까?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3.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어떤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4. 다니엘서 7장의 환상은 어떤 일이 우리 시대까지 이어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5. 요한계시록 12장의 땅과 물은 다니엘 7장의 땅과 바다와 어떤 연관성을 보입니까? 6.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7. 세상 나라들의 흔적이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옳았다. 죄인인 인간이 다스리는 정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낳았고 이스라엘은 금령을 어긴 대가를 고통 속에서 배워야 했다. 그들은 이방처럼 살기로 선택했기에 이방의 압제 아래 살게 되었으며 이 현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의 신상은 이 나라들의 가치가 점점 더 떨어지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사명을 가진 교회를 신대륙에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향해 역사가 움직이게 하신다.
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835장 그리스도인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4절 35절 그리고 3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세 번째 시간으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 보고 놀라지 않으셨어요? 일단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개그 콘서트에 두 분 토론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남자는 하늘이다. 남아당의 박영진 대표와 여자가 당당해야 나라가 산다. 여당당의 김영희 대표가 남성과 여성의 차별 문제를 놓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서 남아당 박영진 대표가 자주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디 감히 여자가? 아니면 여자들이 건방지게입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개그지만 일부 시청자들은 박영진 대표의 이러한 발언들이 불쾌하다면서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또 한 번은 일반 시민에게 인생 그렇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혼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진짜 그런 사람이 TV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2019년에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한 아내가 출연해서 저희 남편은 결혼 생활 17년 내내 조선시대 왕처럼 군다면서 남편을 고발했습니다. 남편은 어디 여자가 남자하고 겸상을 하느냐, 어디 여자가 늦게까지 집에 안 들어오느냐는 이런 말을 버릇처럼 한다는 겁니다. 또 운전이 서툰 차를 보면 저건 분명히 여자다, 집에서 소뚜껑 운전이나 하지 이렇게 하면서 성질을 부린다고 합니다. 이 사연을 듣고 이 패널들이 모두가 기가 막히다며 분노를 했습니다. 방청객들도 아주 경악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뭐 내가 잘못했는가 참 하면서 자신이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일 겁니다. 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근거로 오직 복종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한 율법은 창세기 3장 16절에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들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못을 박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에서도 동일한 권면을 합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래서 이 두 성경절을 근거로 여성 안수를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두 성경절만 놓고 보면 거의 반박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 서신 전체를 보면 바울이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했지만 같은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예언은 영감받은 사람이 하는 공중설교입니다. 바울은 여성들이 교회에서 대표기도를 하거나 공중설교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할 때 당시의 관습에 따라 머리에 쓰는 베일을 벗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서는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디도서 2장 3절 4절에서는 늙은 여자로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 지위가 낮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성들의 신분을 격상시켰습니다. 바울은 나이 든 여성들에게 새 신분에 합당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험과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잠잠해야 할 이유를 디모데전서 2장 13절 14절에서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서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낳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먼저 범죄한 것도 맞지만 그러나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 간의 차별을 두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는 여자는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하라고 했지만 갈라디아 3장 28절에서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된 진술은 오늘 본문의 권고가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절대적 규범이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특별 권면이라고 하는 결론을 자연스럽게 내리게 합니다. 바울은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여성들의 활동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서신에는 많은 여성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자신의 의인이라고 말한 베베도 있고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자인 브루스 길라 또 바울보다 먼저 믿었고 함께 투옥되었던 유니아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한 루포의 어머니 바울이 화해를 촉구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졌던 유오디아와 순두개 디모데의 외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리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던 눈바 등 많은 여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편지에서 저 로마교회의 마리아 또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자매 페르시스 율리아 네레우스의 누이 글루에 등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들로 볼 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권고는 특정 상황에서 주어진 권면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이런 권고를 한 것인가?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이 설명한 것을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주석가들은 고린도전서 13장 34절은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1장 5절에서는 여성들이 대표기도나 공중설교하는 것을 분명히 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에 쓰는 베일을 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명령은 바울이 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 추가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구절이 추가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기록된 배경들을 고려하면 이 권고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은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는 주로 가부장적 사회였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었을 때나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할 때 남자들만 기록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여성들은 종종 교육을 받지 못했다. 당시 여성들에게는 남성과 동일한 역할이나 책임이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바울의 권면은 당시 사회적 규범을 반영한 것이지 성 역할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 의도가 반영된 것은 아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여성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묻거나 나서서 가르치거나 남성들을 주관하거나 남성들과 논쟁을 벌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하고 선교의 지장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성 신도들이 사회적 관습을 따르도록 권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았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권면이 오도될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남성들이 우월감을 갖거나 여성들이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 세상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나지 않느냐. 그리고 근원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다 한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그러므로 남녀는 동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은 서로 의존적이고 보완적이라는 겁니다. 남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지만 또한 여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함께 협력하며 살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는 남성만의 교회도 아니고 여성만의 교회도 아닙니다. 남자나 여자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남녀 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당시의 관습과 예법에 대한 권고라는 것입니다. 당시 여성들은 기혼녀라는 증거로서 머리를 가렸고 이것은 여성의 정숙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현대 결혼반지처럼 당시 기혼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베일로 머리를 가리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혼 여성이 베일을 벗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는 이러한 관습에 저항하는 여성들이 있었고 보수적인 남성들과 논쟁을 벌였다. 고린도 교회 여성들 중에는 지금으로 말하면 여성운동 혹은 여성해방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복음이 준 남녀평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성처럼 베일을 벗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주장이 너무나 강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6절에서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보수적인 남성들을 계몽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들의 발언권을 주장했고 교회 각 부분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논쟁을 벌이며 예배를 방해하는 여성들에게 잠잠하라고 권고한 것이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여성들은 교회에서 무조건 잠잠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교과를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관습과 예법 그리고 교회의 혼란과 논쟁을 초래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주장이나 그런 활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 교회 방언과 관련된 권면이다. 바울은 무질서한 방언의 남용으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을 책망한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언급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형 방언이고 단 하나는 고린도 교회형 방언입니다. 사도행전형 방언은 분명히 외국어였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형 방언은 그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여러 사람이 너도 나도 무질서하게 방언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까 염려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방언에 더 능하고 또 쉽게 황홀경에 빠지는 경향이 있다. 바울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곧 이어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무질서한 방언이 특히 여성들과 더 관련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바울은 무질서한 방언의 폐해를 지적하며 특히 여성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권고한다. 고린도 14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교회에서는 방언보다는 예언을 하라. 방언은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만일 방언을 하려면 두 사람, 많아야 세 사람만 하되 차례대로 해라. 한꺼번에 왁자지껄 하지 마라. 그리고 반드시 통역을 세우라. 만약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방언 문제를 정리해 줍니다. 이런 과정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따라서 이 명령은 모든 교회, 모든 시대가 지켜야 할 규범이나 원칙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오직 순종해라. 절대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권면은 고린도 교회의 특수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방의 풍습과 예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남녀 관계 등을 종합해서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이것이 영원한 원칙인지 아니면 특정 시대, 특정 상황에서 주신 임시적인 규범인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후에 육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는 육식을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육식이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육식은 홍수로 먹을거리가 없을 때 주신 비상식량입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비상사태가 해결되면 본래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겁니다. 그래야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우리가 엘렌 G. 화이트의 저서들을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92페이지 보면 그대들의 가정에서 주님의 창고로 들어갔어야 할 돈을 낭비하게 된 사진의 우상들을 제거하라. 예전에는 이 권면 때문에 사진을 찍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이 간혹 계셨습니다.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는 가족이나 친구들의 사진을 벽난로 위에 있는 그 선반이나 탁자, 책상 같은 곳에 진열하는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진을 우상이라고까지 해야 하나?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당시 사진은 매우 비싼 사치품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많이 쓰던 네거 필름은 1826년에 프랑스의 니세포로 니에프스라고 하는 사람이 발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거 필름 사진이 나온 후에 부자들이 사진을 찍어 장식하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 한 장에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보통 5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평균 월급이 15불 정도였으니까 500불이면 33달치 월급입니다. 거의 3년 가까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사진 한 장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이러한 비싼 사진을 전시한 사람들은 혹시 색이 바랄까 봐 창에 커튼을 치고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지하실처럼 습기가 많고 곰팡이가 피어서 호흡기 질환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우리 교인들이 부자들을 따라서 비싼 사진을 찍어 자랑하는 그 경향을 책망한 겁니다. 사진 한 장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고 그것을 자랑하고 아끼는 것이 거의 우상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대부분 디지털 카메라를 쓰죠. 아무리 많은 사진을 찍어도 돈이 들진 않습니다. 물론 인화를 하려면 돈이 들지만 지금은 그 정도를 사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을 찍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상황에도 주신 기별을 일반화해서 지금도 사진을 찍는 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는 권면 367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열풍의 광경들은 하나님께 모욕이 되는 것이다. 그러한 일에 열등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다. 자전거에 대한 열풍이 하나님께 모욕이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타오르고 있다? 이거 좀 지나친 표현 같지 않습니까? 이 기별은 1890년대 들어 배틀크리 청년들이 자전거 열풍에 빠져 있을 때 주신 겁니다. 당시 미국에서 자전거 한 대 값은 평균 100에서 200불 사이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 평균 월급이 15불 정도였으니까 자전거 값을 150불만 잡아도 10달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자전거 한 대를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배틀크릭 청년들이 뭐 등교용으로 비싼 자전거를 산 것이 아닙니다. 자랑하고 과시하고 또 당시 유행한 자전거 경주에 나가기 위해서 산 겁니다. 화잇은 이러한 열풍을 책망한 거예요. 그러나 1900년대 초에 들어서 자전거가 보편화되고 가격도 한 달 월급의 3분의 1 정도로 떨어지면서 중산층들도 자전거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전거 값이 얼마나 하나요? 전문가용 말고 일반 생활용 자전거는 아마 2, 3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좋은 것을 사도 100만 원 내외 정도면 살 수 있을 거예요. 작년 임금 근로자 평균 월급이 288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100만 원이면 한 달 봉급의 3분의 1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 되는 자전거를 샀다고 해서 사친이 뭐니 하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전거를 사는 것이 하나님께 모욕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적용할 때 시대적 배경이나 그 말씀을 주신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자주의에 빠져 엉뚱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나쁘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들이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당시 교회에서 있었던 혼란과 논쟁 그리고 사회적 관습과 민속 등을 고려하여 권고한 겁니다. 이런 배경들을 고려하지 않고 남녀 평등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에 문자적인 주장을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그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드셨습니다. 그 이유를 부조와 선지자 46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와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취한 갈빗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것은 여자가 머리가 되어 남편을 지배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마구 짓밟힘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것과 동등한 자로서 그의 곁에 서서 그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담은 홀로 완전한 존재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돕는 배필이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옛말에 집신도 짝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짝이란 서로 같아야 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범죄 후에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58, 59페이지입니다. 죄는 불화를 가져왔으며 이제는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복종함으로만 그들의 연합이 유지되며 조화가 보존될 수 있게 되었다. 아담이 범죄한 것이 그 여자의 권유에 의하였으므로 이제 그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위치에 놓였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본성이 변질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인간이 된 겁니다. 이제는 둘 다 똑같으면 같이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부조화 선지자 5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하신 원칙들을 타락한 인류가 지켰더라면 죄의 결과를 생긴 것이긴 하지만 이 선고는 그들에게 축복임이 입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여 남자에게 주어진 주권의 남용은 너무나 자주 여자의 운명을 비참하게 만들고 여자의 생활을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놓았다.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여성이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아내를 다스리라고 했다고 해서 남편들이 아내를 종처럼 부려도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옛날 왕도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 나쁜 왕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이 백성들을 종처럼 부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좋은 대통령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울은 모든 시대, 모든 부부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과 25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종처럼 대하시던가요? 우리를 무시하던가요? 우리에게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고 폭력을 쓰시던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로 오셨고 마지막에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는 남편을 인정해야 합니다. 집안의 가장으로, 가정의 제사장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라. 동시에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특히 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남편 때문에 아내가 행복해야 합니다. 구속은 회복입니다. 이 세상은 죄의 결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남녀 차별이 있고 고통받는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접을 받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성도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고 지도자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이 땅에 세우고자 열망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28절의 말씀을 읽고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로 항상 교회 질서를 존중하게 하시고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교회 안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나이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빈부의 차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